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의회 박물관이 18일 테러 공격을 받아 외국인 등 19명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벌어진 곳은 튀니지 수도 튀니스 의회 시설 내에 위치한 바르도 박물관입니다. 무장괴한 두 명이 박물관에 자동 소총을 들고 난입해 관람객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곧이어 출동한 정부군과 충격전을 벌인 끝에 모두 사살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폴란드와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총격전 과정에서 정부군 병사 2명도 희생됐습니다. 이와 함께 2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의회 건물 주변에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직 범인들의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튀니지 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선거에서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보수 성향의 리쿠드당이 승리했습니다. 18일 현재 개표 작업이 거의 완료된 가운데 리쿠드당은 30석을 차지해 24석에 그친 경쟁 상대 시오니스트 연합당을 누르고 제1당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에 따라 네 번째 연임하게 된 네타냐후 총리는 앞으로 2, 3주 안에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18일 성명에서 정부 구성에 필요한 61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소수 정당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14석을 차지해 제3당이 된 아랍계 정당연합은 이미 연립구성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10석을 차지한 중도 성향의 쿨라누당도 연정구성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반대와 유대인 정착촌 추가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미국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18일 일본 도쿄에 도착한 오바마 여사는 1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부부를 만납니다. 이어 20일에는 교토 여행에 앞서 아키히토 일왕도 예방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오바마 여사가 일본 정상들과 만나 현재 중점 추진하고 있는 렛 걸스런 운동과 관련해 양국 간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렛 걸스런은 취학 연령 소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해주자는 운동입니다. 오바마 여사는 최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전 세계 6,200만 명의 소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인간의 잠재 능력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여사는 일본에서 사흘간의 일정을 마친 뒤 20일 미국 영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합니다. 캄보디아는 렛 걸스런 운동 11개 협약 체결국 가운데 한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8일 방북했습니다.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단 14명은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해 박철수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 부총국장을 2시간가량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 기업인들은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물가 인상에 따라 5%로 제한된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상한 조치를 없앴다는 기존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업인들은 또 건의문을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은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유럽중앙은행 본부 개관식을 계기로 19일 수천 명의 시위대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그리스처럼 금융위기를 겪는 국가에 유럽중앙은행이 긴축정책을 강요하고 있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당국은 이날 최르가스를 쏘면서 시위대를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면서 경찰관 14명이 각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경찰은 시위자 350명을 연행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8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크림병합 1주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를 힘들게 만들려는 외부의 시도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조은정입니다. 2015년 3월 1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이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조치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50불에서 최저임금이 현재 상태에서 작년도 상태에서 70.4불인데 그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UN 인권이사회에서 많은 나라들이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미군이 사드의 4개 포대 배치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이 18일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조치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은 임금 인상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은 18일 개성공단에서 오전 11시부터 2시간가량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북측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입주기업 대표단은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 규정이 강행되면 공단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져 기업들의 경영 활동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를 비롯한 신규 투자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임금 인상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오후 남측으로 돌아온 개성공단 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입니다.
그때 50불에서 최저임금이 현재 상태에서 작년도 상태에서 70.4불인데 그럼 40% 오르지 않았느냐. 10년간 평균 4%인데 그간 그 쌀은 톤당 단가가 얼마에서 얼마로 오르고 그다음에 기름값은 어떻고 유가 오름세에 비춰서는 안 맞는 거 아니냐.
입주기업 대표단은 기업들의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북한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은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면담에 참석한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이번 면담은 비교적 좋은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하게 이뤄졌으며 입주기업들의 입장을 충분히 북측에 설명했고 북한은 이를 청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노동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상한선을 폐지했으며 지난달에는 70달러 35센트였던 월 최저임금을 이번 달부터 74달러로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입주기업 대표단들은 방북에 앞서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 대화의 단절이 개성공단 문제의 근원이라며 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통일부는 대북 전단 문제와 개성공단의 근로자 임금 인상 조치를 연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북한의 그 일방적이고 부당한 그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금 인상과 같은 이런 문제는 그 공동위원회에 북측이 하루빨리 조속히 호응에 나와서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리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천안함 폭침 5주기인 오는 26일을 전후로 대북전단 50만 장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의 DVD를 북한으로 날려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철 대변인은 또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 협력을 위해서도 공단 폐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UN 인권이사회에서 많은 나라들이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의 인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8차 UN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17일 열린 토론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increased scrutiny and momentum created by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를 통해 조성된 북한 인권에 대한 고조된 관심과 문제 해결의 전기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겁니다. 영국은 또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가 곧 서울에 문을 여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 역시 북한 인권 상황은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인권 침해에 대해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덜란드는 이와 함께 북한이 유엔 인권기구들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유엔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덴마크는 북한 당국에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일본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 인권 개선 요구를 받아들여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의 인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Today,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the United States around the world under the pretext of protecting human rights.
미국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구실 아래 인종차별과 소수민족 탄압, 불법 도청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유럽은 이민자 착취와 종교에 대한 모독, 이슬람에 대한 증오 등 심각한 인권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일본 또한 과거 전쟁 중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했지만 아직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 외에도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남수단, 이집트 등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워싱턴을 방문 중인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만나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버네딘 미한 대변인은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두 사람이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등 양자와 지역, 국제 현안들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대변인은 라이스 보좌관이 강력한 한일 관계의 중요성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7개국이 단합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의 다음 달 미국 공식 방문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7일 회담에서 라이스 보좌관과 야치 국장은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작업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도 평가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작업의 성공이 21세기 안보 과제들에 대한 미일 동맹의 포괄적 대응 능력을 지속하도록 보장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미한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미군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4개 포대 배치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세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 국장은 18일 열린 상원 세출위원회 산하 국방소위원회 청문회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해외 배치 계획을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have four complete batteries turned over to the army by the end of this year. And as you know, there's part of one deployed to Guam.
올해 안에 4개의 사드 포대를 배치할 계획인데 한 개 포대는 이미 괌에 배치했고 나머지는 계속 장소를 검토 중이란 겁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리처드 셀비 의원은 가까운 장래에 사드가 한국과 중동에 배치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물었지만 세린 국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는 미국 미사일 방어의 핵심 체계로 최대 2,000km까지 엑스밴드 레이더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해 고도 40에서 150km 사이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앞서 의회에 제출한 81억 달러의 2016년 미사일 방어 예산 가운데 사드 예산으로 4억 6천만 달러를 책정했었습니다. 세린 국장은 이날 북한이 계속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y continue to test regularly. They continue to test without notice. They continue to demonstrate.
북한은 사전 예고 없이 꾸준히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사정거리와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린 국장은 특히 미사일 방어국과 미 정보당국 모두 북한이 올해 언제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이 당장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린 국장은 이어 북한의 위협을 감지하는 것보다 앞선 속도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미국 전함들과 괌에 배치된 사드가 북한의 복잡한 위협을 탐지하고 식별해 요격하는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탈북자 신동혁 씨의 탈출기를 그린 14호 수용소 탈출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블레인 하든 전 워싱턴포스트 신문기자가 6.25 전쟁 직후 미그 15제트기를 몰고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공군 노금석 대위 탈출기를 발간했습니다. 당시 젊은 지도자 김일성 주석과 20살을 갓 넘긴 노 씨가 대면하는 순간을 포착해 두 사람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했고 이후 얼마나 다른 길을 걷게 됐는가를 나란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16일 하든 씨와 함께 워싱턴에 방문한 노금석 씨는 이날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60여 년 전 두 차례 만난 김일성 주석에게서 독재와 공산주의의 비극을 미리 엿봤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83살의 노 씨는 1953년 망명 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델라웨어 대학을 졸업하고 미 방위산업체 여러 곳에서 근무하다가 은퇴해 현재 플로리다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입니다.
60년 전 경험과 사건을 책에 담게 됐습니다. 어떤 계기로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행에 옮기신 건가요?
제가 신동혁의 책을 읽고 이 기자하고 전화로 연락했어요. 그래서 연락해 보니까 이 기자가 우리 책을 함께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내가 책을 씁시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참 오래전에 기억을 다시 떠올리신 건데요.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건 뭐였을까요?
그 해방 후에 이북에서 고생하던 그 생각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번에 이 책을 쓰게 되면 이북 동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요. 또 그 전쟁 때문에 이북이 전부 파손되고요. 고생한 거 그런 걸 책에 쓰기 싶어서 이 사람하고 책을 쓰게 되죠.
앞서서 그 블레인 하든의 신동혁 씨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읽고 연락을 하게 되셨다고 그랬는데요. 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그런 일이 아마 진짜로 알았어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 속으로 만약에 내 이 기자하고 이야기해보면 내 이야기도 더 쓸 수 있겠다 하는 거. 내 속으로 신동영이 그 도망한 것을 잘했다고 해. 그 아주 도망하기 힘들거든요. 감옥에서 나와서 그 다음 기차를 타고 한경북도에 가서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기차나 뭐 자동차를 타고서 상해 갔다는 게 아주 보통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내 속으로 아주 그 영웅적으로 도망했다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책에 포함된 신동혁 씨의 일부 증언 특히 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수감 장소나 시기 또 관련 이 사건 등이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밝혀졌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네. 갖고 계시죠?
그 내 생각에 어떤 데 곳에 있었는데 진짜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 조금 안 되면 뭐 큰일이 아니죠. 그 아무데나 저쪽이나 이쪽이나 그 대화원은 나빴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지 뭐 큰 차이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지요.
오래전에 떠나신 고향 북한.
네.
지금 노 선생님께는 어떤 곳으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오래 쓰러진 고향에 친척들 전부 세상 떠나고 그 아마 통일되면 한번 또 가보기 쉽지만은 그래도 기다려다면 뭐 어디 세월이 지나면 통일이 안 되니까요. 한심하지요. 한번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해서 아주 한심합니다.
북한을 탈출했던 게 1953년입니다.
네.
그 뒤에 이제 수십 년에 걸친 한국과 북한 간의 체제 경쟁, 크게 보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싸움이 당시만 해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시절이었는데 북한이 그리고 또 공산주의가 패배할 것이라는 확신 그런 생각조차 있었을까요 그때?
선생님. 네, 그때 도망갈 때 공산주의가 망할 줄 알았어요.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북에서 특히 이북에서는 그냥 군대만 훈련시키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그러면 뭐 경제가 나빠지고 음식도 잘 안 나오고 아주 경제가 나빠서 이북의 국가가 망할 줄 알았지요. 통일이 될 줄 생각하고 있었지요.
곧 통일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었군요. 그 당시만 해도.
네, 보는 그때 그 이남은 자꾸 발전되고 이북은 더 나빠지니까 말이에요. 통일이 될 줄 알았어요. 네. 하지만 통일이 안 되니까 아주 이상하다는 생각이 지금 나지요.
당시에 김일성을 직접 보셨거든요. 60년 전에.
네, 저 이북에서 두 번 봤어요. 48년대 그 흥남 공장에 와서 연설할 때 한번 보고요. 그 다음 51년도에 제가 조종사 된 후에 우주공항에서 한번 봤어요. 김일성이 거기 와서. 그 두 번 봤죠.
당시 어떤 사람들은 김일성에게 열광을 했었고요. 또 희망을 걸었지만 노 선생님은 오히려 비관적인 전망을 갖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의 그 통치와 연설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48년도에 연설하는 그 들어보니까 연설 잘해요. 그렇지만 제가 공산주의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 김일성을 타파할 수 있으면 누가 타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났어요. 48년도에 그 51년도에는 그냥 전쟁 신대 그때 뭐 내가 이북의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김일성이 아직도 거기서 이북의 독재자도 있으니까 언제 그 누가 김일성을 타파할까 그런 생각하고 있었지요.
당시 뭐 40살 전후에 불과했던 김일성의 연설을 직접 보시면서 그의 아들이 그러니까 네. 김정일이죠. 그리고 또 지금 네. 그의 손자 김정은이 네. 이렇게 반세기 넘게 한반도의 반쪽을 통치할 것이라는 상상을 하셨을까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때 그 아주 그 공산주의들이 그 왕국이 됐거든요. 그 독재자들이 왕자를 시키는 것처럼 아주 그 반대하면 좀 뭐 죽이니까 할 수 없죠. 어떻게 그 나라를 바꿔야 되는데 그가 안 되고 아주 그저 비참한 소식입니다.
지금도 이제 탈북자들의 고민은 어느 곳에 정착할 것인가 이거든요. 가장 앞서서 지금 선생님께서 그런 결정을 탈북자 1호로서 하셨던 건데 한국과 미국 혹은 뭐 제3국 가운데 미국을 당시에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저 해방 후에 당장 미국에 갈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아주 제일 큰 나라고 물자가 풍부하고 민주주의고 그래서 내 속으로 기회가 있으면 미국에 갈 생각이 났죠. 그때부터 항상 미국에 갈 생각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 국경을 넘어서 남한에 가게 되면 기회가 생기면 미국에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났어요. 미국에 가면 학교가 많고요. 근데 어려서 책을 보니까 말이야. 대학이 많거든, 미국에. 야, 근데 미국에 갔으면 그 대학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그럼 만약에 한국에 돌아가면 또 무슨 일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미국에 딱 가기 싶어 했어요.
노선생님께서 북한을 탈출하시던 때만 해도 지금처럼 뭐 남북 간 격차가 벌어지진 않았었습니다. 이제 경제력은 물론이고요. 문화적인 이질감을 극복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 돼버렸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국경을 넘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왕 이북에서 도망해 나와서 이남에 왔으니까 내 생각에 이남에 아주 이북보다 낫거든요. 더 기회가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더 노력을 당해서 그래서 더 배우고 일 더 하고 그래서 행복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블레인 하든 전 워싱턴포스트 동아시아 특파원의 새 저서 출간을 계기로 이 책의 주인공인 전 북한 공군대위 노금석 씨와의 인터뷰를 전해드렸습니다. 인터뷰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중국이 새 북한 주재 대사로 리진준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을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과거와 달리 이번 대사 교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어 북중 관계가 여전히 냉랭함을 보여줬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새 북한 주재 대사로 리진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리 부부장을 신임 대사로 내정하고 북한 측과 주재국 동의, 즉 아그레망 등의 부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59살의 리 내정자는 장수성 출신으로 상하이 외국어 학원을 졸업한 뒤 독일 유학을 거쳐 1975년 대외연락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리 내정자는 대외연락부에서 서유럽국 국장 등을 지낸 뒤 2000년 주 미얀마 대사에 이어 2005년엔 주 필리핀 대사로 부임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리 내정자가 동남아시아 국가 대사들을 맡기도 했지만 유럽통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며 북한과 주목할 만한 인연도 없어 이례적인 인선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북중관계 전문가인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리 내정자의 미얀마 대사 경력이 인선의 주요한 배경이 됐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얀마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부 독재 체제였다는 점, 그리고 미중 간 전략적 충돌이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점 등 북한과의 비슷한 특징 때문에 미얀마 경험이 북한을 상대로 한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으리라는 관측입니다. 또 북한 주재 중국 대사로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급 이상의 고위 인사가 파견되어 온 전통이 이번에도 지켜졌다는 점에서 소원해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중국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상진 교수입니다.
중국이 이 주 북한 대사를 부부장급으로 내정한 것은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로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 3월부터 북한 주재 대사를 맡았던 류웅차이는 지난달 중순 대사 업무를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가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으로 복귀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매체들은 가장 중요한 우방인 중국의 북한 주재 대사 교체 과정을 과거와 달리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홍차이의 전임이었던 류 샤오밍 대사가 북한을 떠날 때만 해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들과의 작별 인사차 만남들을 보도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태도입니다. 신상진 교수입니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다뤄나가는 과정에서 이 중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알렉산드르 티모닌 현 주한 러시아 대사가 지난해 말 북한 주재 대사를 그만둘 땐 북한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만나 이민사를 나눈 사실들을 일일이 보도해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북러 밀착의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난해 교역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까지 무역 규모를 1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양국의 목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가 러시아 연방관세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북러 교역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대북 수출은 8,2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5% 줄었습니다. 반대로 수입은 32% 증가해 1,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과 수입을 합한 전체 교역액은 9,200만 달러로 11% 줄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부터 고위급 접촉을 이어가며 경제협력을 확대해왔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다소 의외의 결과입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에 따르면 두 나라는 지난해 10월부터 무역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오는 2020년까지 북한과의 교역 규모를 1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루블화 결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리용남 북한 무역상도 지난달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와 북한이 오는 2020년까지 교역 규모를 지금의 10배인 10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두 나라 교역액은 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간 65억 달러에 달하는 북중 교역액에 비하면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가 단기간에 급증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케빈 스텔러 연구원입니다.
You can make trade easier and you can do all these things, but there has to be some clear market demand.
분명한 시장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정부 차원의 교역 활성화 조치만으로는 교역 규모를 늘릴 수 없다는 겁니다. 스텔러 연구원은 현재 러시아 측에서 가장 절실히 바라는 사업 분야는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이라며 그 밖에 대북 투자 사업들이 교역 확대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북한이 러시아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많지 않은 만큼 러시아가 흑자를 이어가는 무역 구조가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는 북한에 7,200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는데 원유가 3,400만 달러로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자동차가 1,700만 달러, 곡물이 1,300만 달러, 기계류가 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곡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는 러시아 연해주의 대규모 농장에서 생산된 곡물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수출한 품목을 보면 직물이 전체 수출액의 절반 가까운 4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기계류가 160만 달러, 악기가 14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코트라는 러시아가 지난해 대북 수입을 크게 늘렸다며 상당 부분 그 이전에 수입이 없다가 지난해 수입이 창출된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의 유명 가수가 탈북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 기타를 기증하고 격려했습니다. 학생들은 다음 달부터 기타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흥겨운 노랫소리와 기타 연주에 절로 어깨가 들썩이는데요. 가수 윤형주가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하늘꿈 학교를 찾았습니다.
이 학교를 설립하신 분들이 원래 아시던 제가 잘 아는 분들이긴 했는데 지금 그 탈북한 이 청소년들의 배움 메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굉장히 건강하게 잘 아이들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줄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우리 오랜 동안 그 한 40여 년 관계를 가진 세고비 악기에서 제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기타를 증정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자면 그 기타를 기증하는 그 이제 심부름꾼으로 온 거죠. 그래서 온 김에 아이들에게 제 노래도 불러주고 또 제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을 좀 들려주고 그랬던 시간이에요.
하늘꿈 학교는 탈북 청소년 50여 명이 공부하고 있는 한국 최초의 탈북 청소년 대안 학교입니다. 윤형주 씨는 이 학교의 기타 30대를 기증하고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는데요. 낯선 한국 생활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이들을 헌신적으로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는 힘을 주고 싶어서 기타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악기라는 것은 뭐 우리가 국적이나 어떤 민족의 언어를 떠나서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기타를 아이들이 연주하고 곡을 만들고 또 가서 부를 수 있다면 아마 통일의 시대를 위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부터 좀 준비되는 중요한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기타를 기증받은 하늘꿈학교 학생들도 북한 노래 연주로 화답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배웠어요. 어머니는 버스였다. 어쨌든 집이 없어가지고 좀 서러운 그런 느낌? 기타밖에 돼서 너무 감사하고 도와주는 분들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
북한에서 부른 거예요. 북한에서 나만 구리며 그냥 부른, 자주 부르는 노래예요. 판에서 그냥 노래 춤추고 할 때 그냥 불러요. 제가 북한에서 많이 불러서 지금도 치고 싶었어요. 제 솔로 받으면 내가 부르면 그냥 자연스럽게 노래 그냥 치고 싶어요.
저분이 되게 바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저희 학교 찾아주시고 이 많은 기타를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늘꿈 학교에서는 4월부터 기타 동아리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동아리에서 기증받은 기타로 연주를 배우고 꿈을 키워갈 생각에 학생들의 마음도 설렙니다.
동아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선생님?
수요일마다.
네,
앞으로 4월부터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제 수요일 오후 시간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하는데 그중에 기타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기타로 이제 아이들이 열심히 연습할 겁니다.
그 기타를 사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물해 주시니까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제 기타도 배울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꼭 배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단은 노래를 하면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고 그런 점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인피니트에서 거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인피니트에서 나오는 새로운 곡을 신곡을 연주해보고 싶습니다.
기타 이제 받으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이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좋죠.
되게 발라드를 되게 좋아해요.
네. 발라드 체험 발라드 불러보고
덩아리 연습하는데 열심히 치겠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에 별들을 다 헤이듯 가슴 속에 하나는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하는 것은 쉬며 아침에 오는 것 아닌가. 내일 밤이 남은 것 같아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닿지 않은 것 같아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윤형두 씨는 청소년 시기에 음악과 함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데요.
저희들의 지난 젊은 날을 돌아봐도 만약에 내 인생에 있어서 기타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삭막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성장하는 그 세대 속에서 기타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저는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꼭 이런 악기가 있어주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리고 또 기타는 손에 잡기도 쉬운 악기이기 때문에 또 같이 화음으로 부를 수도 있고 그래서 기타의 어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오늘 전달하러 온 거죠.
윤영주 씨는 기다릴 기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하늘꿈학교와 인연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전국에 한 2,500명의 통기타 가수들 후배들이 있는데 물론 밤에는 다 일들을 하지만은 낮에 시간들이 있고 하니까 인근에 있는 그 뭐 미사리에 나가는 우리 또 이제 통기타 후배들이 있는데 좀 돌아가면서 시간을 짜가지고 와서 기타 지도하는 레슨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5890, 7235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kHz, 또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최연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총선거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르당이 승리했습니다. 시리아군이 미군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공군 출신 미국인이 급진 무장단체 ISIL에 가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해 관광객 17명이 사망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너무 많은 모델들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총선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17일 이스라엘 전역에서 치러진 총선거에서 보수 강경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르당이 예상을 깨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총 120석의 이스라엘 의원을 선출한 선거였는데요. 리쿠르당은 단일 정당으로는 가장 많은 30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초 좌파 연합이 승리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결과는 달랐군요.
네, 사전 여론조사 결과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였는데요.
네.
지난 주말 이스라엘 주요 언론들이 실시한 최종 여론조사에서는 모두 좌파 시오니스트 연합이 3-4석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오니스트 연합이 24석을 확보해서 리쿠르당보다 6석 뒤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오니스트 연합은 이삭 헤르조그가 이끄는 노동당과 치프 리브니 전 법무장관이 이끄는 하투누아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리쿠르당이 최다 의석을 확보했으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재집권하는 건가요?
사실상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승리를 선언하는 연설에서 이스라엘 국민들의 바람대로 신속하게 새 정부를 구성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 현안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좌익 시오니스트 연합을 대표하는 헤르조그 노동당 당수도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타냐후 총리의 승리를 축하하며 노동당은 야권에서 계속 이스라엘 국민들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네타냐후 총리는 나머지 우파나 유대교 정당과 손을 잡고 보수 연립정부 구성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최종 여론조사에서도 좌파연합에 밀리다가 막판 역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우파 지지자들의 참여를 호소한 전략이 통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뒤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여러 유세와 인터뷰에 나와서 리쿠르당이 패하면 이스라엘 안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과 이란 핵 문제를 비롯해 안보 문제를 부각하고 위기 의식을 고조시켰는데요. 미국 오바마 정부와의 갈등을 무릅쓰고 미 의회에서 이란 핵협상에 반대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독립국을 인정하지 않겠다거나 유대인 정착 총건설을 계속하겠다는 과거에 비해 강경한 입장도 취했는데요. 이는 국제사회의 평화협상 움직임에 반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내 우파의 지지를 얻을 수는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의 승리는 좌파 유권자들의 지지를 추가로 얻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우파 진영의 표를 결집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요, 우파 진영과 좌파 진영의 의석 비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우파 진영 내에서는 유대인 정착 총건설을 지지하는 유대인 가정당이나 국가주의를 표방한 베이누투당 등 다른 정당의 의석이 리쿠르당에 흡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좌파연합은 이번에 경제와 사회 문제에 초점을 맞춘 유세를 펼쳤는데요.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집권한 지난 6년간 물가와 집값이 올라가는 등 살기 어려운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제1당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총선은 리쿠드당의 승리로 끝났지만 앞으로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실제로 유대인 정착 총건설을 확대한다면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데요. 과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처럼 더욱 심각한 폭력 사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현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의 진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팔레스타인은 물론이고 중재에 나섰던 미국과 유럽연합도 팔레스타인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는 두 개의 국가 방안을 추진해왔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지만요. 최근 네타냐후 총리의 미 의회 연설로 오바마 행정부와의 관계가 매우 악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도 이례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었는데요. 두 나라 모두 장기적인 동맹 관계는 영향이 미치지 않을 거란 입장이지만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새 정부 구성 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번엔 시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시리아에서 미군 무인기가 격추됐다는 주장이 나왔다고요?
네, 시리아 관영 사나 통신이 17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시리아 북서부 라타키아 인근에서 시리아군이 미군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냐면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에 대응한 공습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격추된 미군 무인기입니다.
그러니까 ISIL이 아니라 시리아 정부가 미군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은 시리아 정부 입장에서도 물리쳐야 할 적인데요. 시리아 정부는 그동안 미군기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시리아 상공에서 비행하는 것은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도 미군기에 직접적으로 대응한 경우는 알려진 사례가 없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미군은 17일 시리아에서 비행 중이던 무인기 한 대와의 연락이 끊어져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격추된 것인지는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한편 시리아 방송은 군인들이 비행기 잔해로 보이는 물건을 트럭에 싣는 장면도 방영했는데요. 격추된 미군 무인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시리아 사태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ISIL 점령 지역인 라카에 주택가 등의 공습을 가해서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군요.
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시리아 관련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시리아 정부군의 여러 차례 공습으로 어린이 14명을 포함해 민간인 114명이 사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앰네스티는 공습이 가해진 곳은 주변에 군사시설이 없는 민간 지역이 있다며 ISIL이 대원들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앰네스티의 그런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앰네스티는 아무리 ISIL이 라카를 장악했다고 해도 시리아 정부군이 민간 지역에 무차별 폭격을 가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내부의 상황을 조사하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시리아 정부군이 이들리브주 사르민 마을에 투하한 폭탄에 독가스가 들어있었으며 이로 인해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리아 정부는 이런 주장도 부인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가 시리아 사태를 다뤘죠?
네, 시리아 인권조사위원들은 시리아에서 끔찍한 인권침해와 전쟁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 행동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유엔 안보리에서는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시리아 정부들을 겨냥한 결의안을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하면서 무의로 돌아갔었는데요. 17일 시리아 인권조사위원들은 국제사법재판소 등에서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요, 시리아에서는 5년째 계속된 내전으로 20만 명이 사망하고 390만 명의 해외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국민 5명 중 4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했으며 10명 중 3명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극빈층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엔 ISIL 관련 소식입니다. 미 공군 출신 미국인이 급진 무장단체 ISIL에 가담하려 했다고요?
네, 17일 미 법무부가 미국인 타이로드 네이선 웹스터 퍼그 씨를 순위판 무장단체 ISIL에 가담하려 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퍼거 씨가 미국에서 자고 자랐지만 미국을 등지고 시리아에 가서 테러 조직에 가담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퍼거 씨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35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ISIL에 가담을 했는지도 알려졌나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퍼거 씨는 올해 초 ISIL 가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퍼거 씨는 원래 미군 공군에서 항법기기 전문 정비사로 일하다 퇴역한 후 한 민간 회사에서 근무했는데요. 이 회사에서 해고된 후 시리아로 건너가 ISIL에 가담하려 했다는 겁니다. 퍼거 씨는 이집트와 터키를 거쳐 시리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수상한 점을 발견한 터키 당국에 의해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당시 퍼거 씨의 가방에는 의심스러운 전자장비가 여러 개 들어있었고요. 또 컴퓨터에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ISIL 관련 정보와 동영상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튀니지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했군요.
네,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18일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수도 튀니스에 있는 한 박물관에서 무장괴한 두 명이 자동소총을 들고 난입해 관람객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군이 곧바로 출동해 총격전을 벌인 끝에 교환들은 모두 사살됐습니다.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사건으로 그 폴란드와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 17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또 총격전 과정에서 정보군 병사 2명도 희생됐습니다.
무장괴한들의 정체가 밝혀졌나요?
아직 무장괴한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 당국은 극단적인 순위파 무장세력 ISIL과의 관련 여부를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소식 하나 알아보죠. 프랑스 정부가 너무 마른 모델들이 활동을 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건강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 프랑스에서는 최근 거식증에 걸린 모델이 부작용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거식증은 심리적인 이유로 몸이 음식을 거부하면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패션 업계에서는 너무 마른 체형의 모델을 선호하다 보니 모델들의 건강도 문제고요. 또 텔레비전이나 패션 잡지에 나온 이런 모델들을 동경하는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런 이유로 거식증 환자가 무려 4만 명에 이른다며 너무 마른 사람을 모델로 고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마련돼도 단속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프랑스 정부는 모델들의 키 대비 몸무게인 체질량 지수 기준을 마련해서 일정 수준이 돼야 모델로 고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인데요.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요, 키가 175cm의 경우 몸무게가 55kg 이상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활동 중인 모델 중에도 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체질상 마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데 너무 지나친 조치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영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날씨 정보입니다.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구름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입니다. 신의주도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4도, 최고 16도 예상됩니다. 해주 역시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 18도. 함흥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도, 최고 15도입니다. 청진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 기온은 6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m로 일겠고 먼바다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3월 19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를 방송해드립니다. 첫 순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하루 동안 일어난 주요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고요.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에 나온 용어와 원리를 설명해드립니다. 이어지는 아침 방송 미국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미국은 지금 보내드립니다.
용기 있는 여성상 시상식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일상의 대화에서 자주 쓰이는 영어를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논평, 세계 뉴스까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is for America. B is for Boston Tea Party.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This continent was first discovered by a mariner, Amerigo Vespucci.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He don't do hardly nothing at home with his horses.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Every state in the U.S. has their own quarter, the 25-cent coin.
지금까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I'm American. When I was a very young child, my mom would take me.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